오늘 주일 아침 저와 회당과 홀에서 그리고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토대로 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공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더불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및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도 오늘 본문과 대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필요에 따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지붕에 뚫은 구멍을 통해 매달려 내려온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던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이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귀한 가치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중요성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반드시 이 생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야만 하는 이유는 만약 그들이 회심하지 않을 경우에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지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일 초기 제자들 중 한 명이 회심한 사건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에 관해서 싣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절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레위, 즉 마태의 회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찾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이 레위의 것과 비교해 떠올려 보며 그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레위 혹은 마태복음 9장 9절에 의하면 마태라고 불린 이 사람을 어떻게 주님께로 부르셨는지와 그에 대한 레위의 반응 및 또 그의 친구들과 유대인 지도층은 그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죄인을 향한 주 예수님의 부르심.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해당하고 둘째로 죄인이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함 이는 5장 29절에 해당하고 또 셋째 주님의 책망과 그의 반응인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제 죄인을 향한 주 예수님의 부르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들 다음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그 후에라는 것을 시간적 요소를 따라 살펴본다면 가버나움에서 본문의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내용인 가장 먼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 그 제자들에게는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이 있고 그 일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일, 또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온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포함됩니다. 즉 그 모든 일 후에 주 예수님께서 나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이루는 성경 기절들이 우리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전반부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곳은 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집을 떠나셨음을 의미합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3절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와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고 알려주고 13절 후반부는 그를 따라 큰 무리가 나왔다고도 알려줍니다. 즉 주님과 그가 택해서 부른 제자들끼리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그 주변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마가복음 2장 23절 후반부는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생의 복음과 관련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를 떠나셨고 마가복음 2장 14절 전반부에 의하면 지나가시다가 또 누가복음 5장 27절 후반부에 따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자신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는 요한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 마태라는 인물은 마가복음 2장 14절의 좀 더 자세한 설명에 따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즉 당시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였다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 마태를 레위라고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도 앞으로 그를 레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레위의 직업을 세리라고 밝히고 있는데 즉 이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관, 즉 세금을 거두던 곳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자 그 자리에 멈추시고 그를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아마도 레위 자신도 주님을 긴장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왜 자신을 그렇게 유심히 보시는지 또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레위 두 사람은 모두 그때가 초면이 아니라 앞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동안에 레위가 그 자리에서 가르침을 들었었고 또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영적 문제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이미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만남에서는 레위에게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27절 종반부처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은 레위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놀랐을 것이 틀림없지만 이에 그는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따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너무 놀라 무엇이 될지도 몰랐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하지만 혹은 왜 혹은 만약에 등으로 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부터 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이 레위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즉시로 일어나 자신의 세상적 의무들을 다 내던진 듯한 인상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을 따르겠다는 레위의 결정이 즉각적이었다고 해서 그가 모든 것을 즉시로 내팽개칠 정도로 즉 그때까지 거둔 세금과 장부 등을 모두 내버리고 바로 떠났다고 그렇게 무책임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로마 정부가 그를 잡으러 왔을 텐데 로마 정부가 그의 세금 징수율과 관련해서 그에게 어떤 부정적인 일을 가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추해 보건대 실제로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자신의 업무와 그 사무 처리를 알맞은 시간 안에 다른 세리에게 인수인계했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 모두는 이들에게 얼마나 당황하게 자신의 옛삶을 떠났는지를 보다 잘 전달하고자 28절과 그 대응 기절들을 그렇게 시간차가 없이 보이게 적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를 따랐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문자적으로 그를 따르는 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레위가 그 순간의 변화를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어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리, 즉 세금 징수원이었던 레위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세금 징수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는 부유함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경우에 여차하면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예수님의 다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커다란 위험까지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레위는 그 이후의 일생 동안을 주님을 따랐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기 이전부터 그의 이름이 레위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바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시몬을 돌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 부르치셨듯이 어쩌면 레위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로 예수님께서 이름 지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켄 휴스는 그렇다고 할 경우 이는 신성한 한편의 시라고 할 만한데 왜냐하면 이전까지 탐욕스럽게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기꾼이 이제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에 가장 부적합한 자일 것 같았던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벌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먼저 레위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면 레위는 로마 왕정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 일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는 매우 독특했는데 일명 조세 징수 도급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알아보면 먼저 로마 정부가 지역마다 평가를 거쳐서 일정량의 고정 세금을 매긴 뒤에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라고 입찰한 징수원에게 그 세금을 징수할 권리를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에서도 위탁 사업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찰을 따는 자가 매 회계 연도마다 로마 정부에 약속한 대로 그 할당된 세금을 바쳤는데 문제는 로마 정부가 그 세리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로마에 바칠 세금에 자신의 몫까지 추가로 얹어서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바치는 약정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는 추가 징수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세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세 제도는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세리들로 하여금 납세자들에게 부정한 세금을 갈취하도록 조장했습니다. 더욱이 원시적이고 정교하지 않았던 장부 기록 및 회계 절차와 제한적이었던 로마 정부와의 연락 체계는 이러한 남용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자신들에게 적정한 세금 납부 금액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도덕한 세리들에게 착취당할 위험이 많았고 또 자신에게 매겨진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정부는 두 가지 종류의 세금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정세들로 이에는 먼저 인두세가 있었는데 이는 그저 누구나 살아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었습니다. 흙과 포도와 기름에 부과되는 10%의 토지세가 있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수입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율보다는 훨씬 낮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정세의 경우 세리들이 별로 속일 수 없었지만 문제는 다음에 다른 종류의 세금으로 이는 일종의 의무나 사용료 같은 것들로 이러한 세금들에는 우리가 내는 통행료와 유사한 도로 사용료, 또 항만 정박료, 판매세, 수입세, 수출세, 심지어 각 바퀴마다 매겼다는 마차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두 번째 영역은 세리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착취하고 세금 체계를 남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알켄 휴즈에 따르면 심지어 세리들은 노장에서 보행자를 불러세우고 그 짐을 풀게 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물들에 대해 매기고 싶은 대로 세금을 부여했고 만약 세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엔 터무니없는 이유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런 세리들은 착취에 능한 자들이었던 것을 탈무드가 그들을 약탈자들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은 종종 범죄와 협박 같은 사회적 부패 집단과도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은 불쌍한 세금 납부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들은 가장 미움받던 집안이었습니다. 요컨대 세리들은 첫째, 부유했지만 혐오스러운 해충으로 경멸 받았고 또 로마의 하수인이라는 이유로 미움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이 없었을 만큼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실제로 그들은 제명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낮은 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었는데 바로 본문의 레위와 그의 동료 세리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처럼 그야말로 사회 악으로 간주되었던 바로 그 레위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수많은 다른 나은 자들을 두고 레위를 택하셨던 것일까요? 그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절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직업을 가졌던 인간 쓰레기 같았던 세리 중 한 사람인 레위를 택하신 것은 우리 또한 희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J.C. 라일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이 세리의 경우를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누구의 구원에 관해서도 그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악하다거나 혹은 너무 세상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기에 너무 많거나 너무 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변화받기에 너무 완악하거나 너무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에게서 죄인인 세리의 모습도 보셨지만 미래에 복음을 적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태의 모습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현재 얼마나 악하고 죄악되고 멸시받고 어리석고 또 나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으로부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주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그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를 따르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되었고 이전 삶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이 오히려 감사의 잔치를 열고 기뻐했습니다. 이에 이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죄인의 기쁨에 찬 반응인데 먼저 누가복음 5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익성은 없고 막대한 부채만 안겨주는 사업은 미련 없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고수익 사업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과 고수익 사업을 포기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서 29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나옵니다. 즉 레위는 큰 잔치를 열 만큼 재력이 있었고 그 자리에 주님과 그의 제자들 및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했다고 29절 후반부가 알려줍니다. 그 잔치에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 후반부에 다른 사람이 해당하는 부분은 마가복음 2장 15절과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면 죄인들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그토록 성대한 장치를 열기 위해 임시로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하고 또 좋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지출을 했을 것입니다. 또 레위의 집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집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이는 정말로 성대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레위는 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대인 사회 전통대로 왼쪽으로 눕듯이 기대 앉고 자신의 발은 바깥 방향으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수많은 웃음과 재미와 대화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왜 그런 큰 잔치를 열었겠습니까? 레위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거나 이기적인 이유로 그 잔치를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잔치는 세리 동료들을 향한 자신의 송별회를 연 것으로 더불어 자신이 그들과 작별하게 된 이유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고 그는 이 변화를 그처럼 크게 축하할 일로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은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해 매우 기뻤고 그 잔치는 감사하는 의미에서의 잔치였습니다. J.C. 라일의 말을 생각해보면 레위가 회심했을 때 그는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레위는 자신 안에 일어난 변화를 기뻐할 사건으로 간주하고 다른 이들도 자신과 함께 기뻐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의 많은 세상 친구들과 동료 세리들은 그가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선생을 돕기 위해 잘나가던 사업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레위는 어리석게 보였고 엄청나게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아마도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끔찍하게 어리석은 결정을 한 레위를 두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레위가 그 사업을 떠나게 되니 자신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어서 좋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오직 이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만 생각했을 뿐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의 변화에 대한 제이스 라일의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나 승진 혹은 복권 당첨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영혼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죄인이 건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세와 영원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정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된 것이었습니다. 즉 레위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토록 성대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별잔치를 열어서 감사를 표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레위는 그 잔치가 그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위한 것임도 알리면서 그분을 높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전반부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라고 이를 잘 증거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길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런 잔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켄 히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소망은 신성한 만지식을 입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영적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레위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또 다른 이유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데스티 라일은 우리는 레위가 회심했을 때 그가 이를 위해 큰 잔치를 베푼 것을 읽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나누기 위해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의 오랜 친구들이거나 동료들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 중 한 명이었기에 그들의 영혼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자신이 그에게서 자비를 입었기에 그는 그들 또한 자신처럼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자신이 죄의 사슬에서 은혜로운 건짐을 받았기에 다른 이들 또한 자신처럼 자유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레위는 자신의 친구들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들도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도 자신과 같은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그들도 영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다른 이들 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친구들도 주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레위는 그의 친구들이 자신처럼 구원받기를 원했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신자들도 우리 가족과 친구 및 직장 동료들과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줄지어 나오며 잔치가 이어질 동안에 그 시간을 통해 주 예수님은 그 불쌍한 영혼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잔치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과는 별개로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되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레위가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도 주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동안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전혀 그들 같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전반부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물론 그들은 그 잔치에 초대받지도 않았었고 레위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레위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대한 소식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 안을 엿본 뒤에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0절 후반부에 따르면 그들은 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기 10장 10절을 비롯해 구약 성경 중 몇몇 기절들을 극단적으로 다루었었는데 이는 레위기 10장 10절을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 기절과 또 다른 몇몇 기절들을 바탕으로 극단적 분리에 따른 구원이라는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이었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 특별히 엄격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알켄 휴즈의 말처럼 장소, 사물, 사람, 음식 등 많은 것들에 순결한 의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쁨이나 축하 행사 등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가서 비방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그 대장보다는 순진하게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좀 더 쉬운 상대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0절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를 알렸습니다. 즉 그들은 제자들에게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음식을 먹는 것이 부적절한 행동인 것을 모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구체적으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히 세리만이 아닌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세리와 죄인을 함께 묶어서 얘기한 것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알켄 휴즈에 따르면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한데 묶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경우에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을 유대인 세리들을 넘어서 법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제불능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방인들과도 섞였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유대인 및 이방인 인간 말종들과 어울리면서 스스로를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은 그처럼 불결한 자들을 완전히 수용하면서 친구가 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거만한 태도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자비가 없고 죄인에 대해 관심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도 그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고 머리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며 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일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이 주님 자신을 공격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예수님의 반응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응하는 귀절인 마태복음 9장 13절은 주님께서 당시 하신 말씀을 더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즉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풀이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스스로는 죄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강한 자들은 사람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기 위해 온 의사, 즉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그는 죄로 인해 병들고 아파서 주님께로부터 치유를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주님께서 세리들 및 죄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 전반부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의식에만 관심을 기르는 것에 대해 책망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점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같은 이유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처럼 내가 의인을 부러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수긍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인애와 사랑이 부족했던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 대한 반영이었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자비 없이 겉으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이나 규칙 및 습관들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멀씨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 기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행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평범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성인들로 예우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감명 깊은 말들로 교양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 기절들이 그들의 말에서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또 그들의 성경적 지식은 놀라웠고 나쁜 말이 하나 없이 바른 말만 했습니다. 그들은 옷차림도 정결했고 집도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규칙적이고 모범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는 너무나 엘리트주의적이었고 바리새인같이 형식을 극히 중요시하면서 일반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서 1739년에 이르러서는 존 웨슬리가 어쩔 수 없이 감리교를 창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100년이 지나 그 교회 또한 다시 엘리트주의 및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일반인들에게 비호의적이 되면서 윌리엄 부스에 의한 구세군 설립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예,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엘리트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차가워져서 교회는 분열되고 또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기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에 따라 실제로 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외적으로는 성도이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교리 문제로 우리를 다른 자와 분리하고 교제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켄 휴즈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기독교 정신은 없이 그저 겉으로만 기독교 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잊은 엘리트 사회의 한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서 1장 15절 고백과 동일하게 선언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리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우리는 아직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잃어버린 죄인들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12장 1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셨고, 또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셋째로 우리들은 절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올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주님을 말씀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 일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생각하고 또 행한다면 우리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히 마지막 부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가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인들은 주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만이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곧 이를 증거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그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레위는 그의 잘나가던 세금 징수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후 레위는 축하잔치를 열고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 및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고별을 기하는 파티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주 예수님을 알게 된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 열었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그의 동료와 친구들 및 주님을 알고 복음을 들어서 그들도 자신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잔치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쓰레기와 같은 자들과 어울리신다고 비방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로 반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되어야 마땅하며 레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그 기쁨을 나누는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알게 된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또 우리의 외적 행위가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마음과 일치해야만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절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를 이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